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가르쳐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거고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어디를 가고 계시면 지금 나랑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조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갈 길을 모르는 것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형식이라 그럴까요, 룰이 되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데는 우리가 아무 힘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양이면요, 그 목자하고 같이 있으면 목자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또 목자가 있는 곳에 자기도 있는 것이요, 목자의 말을 우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당황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또 큐티를 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큐티를 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고, 또 큐티를 안 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은사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분들은 또 그 은사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어떤 방도로라도 어떤 때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고 또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주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더러운 곳에 주지 말으라고 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그 산란하다 그럴까, 그 말씀을 경이 여기고 받지 못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뿐더러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자꾸 우리 보고요, 귀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청해야 되는 말씀이고 뭔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 같은 그러한 조그마한 목소리라도 그 정말 입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의무나 책임이 되면은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 음성 듣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뭔가를 맨날 교훈하고 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한테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고 믿고 그것을 같이 즐기고 동참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 너는 이거 해, 너는 저쪽 가, 너는 가지 마, 뭐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일을 시키거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과 같이 보며 즐길 수가 있고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얘기하면서 그 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했고, 그리고 하라는 말만 했고 하라는 것만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증은 진짜죠.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하게 하시는 것만 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기계처럼 그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매야만 주님 따르지, 아무리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를 우리가 외치고 빌고 기도를 하고 뭐 아무리 원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방식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는데 오지를 않고서 자꾸 어렵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 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먹으러 하는데 먹지를 않고요. 우리 보고 너는 정말 새로워졌다 하는데 그 새로워졌다를 우리가 믿지 않고 너는 이미 옛것은 지나갔다 하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으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실 속수무책이세요. 말씀 안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누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먼저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습관적이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춤을 받아요. 우리가 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 할 때 정말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관용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손길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는 한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거를 다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그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만큼 사실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아무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그래서 뭘 하려고, 뭘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도움을 청한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 같은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그 도움을 청하니까 우리를 돕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때 부모 같기도 하고 또 그 종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라면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시나? 우리 아버지 되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 공급하시고 모든 것 보장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친구처럼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사실 정말 그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가진 것, 그분의 어떤 일은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과연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음성은 반드시 듣고 싶게 돼 있어요. 무슨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연인이 생기면 애들이 벌써 금방 그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누구 보고 아 오늘 뭐 좋은 일 있니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그 사람이 그 뭔가 좋은 일을 감추지 못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말을 안 해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생기니까요 뭔가 다른 거예요. 물론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할 때 정말 사랑은 참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하고 언제든지 사랑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사랑하는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나하고 그분 사이에 막힐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야 이 문제인데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생길 게 사실 없거든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조건을 붙이는 것도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거 믿어라예요. 그리고 너도 나 사랑하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 요구를 받기 싫다면 우리는 그분 사랑하기 싫다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래는 거는 많고 도와달라 하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싫은 우리. 사실 그게 인생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내 가진 것만 탐내고 나보고 달라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전혀 없이 여기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슬프고 화가 나고 상처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러한 반응이라 그럴까 그러한 일을 어디에서 느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기를 좋아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언제 우리가 그랬냐? 난 안 그래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그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소유를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영광을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하고 우리 발걸음이 어디가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면은 안 그렇다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분하고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하고 있는 것이 기뻐야 되고 주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행복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 제자들은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빵도 얻어먹고 또 기적기사도 보고 그리고 교훈도 듣고 그분을 쫓아감으로써 뭔가를 얻으리라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하고 동참 계신 곳에 있으면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아내와 남편이 사는데 고생을 할 때 같이 있어서 기뻐야지요. 잘 살 때 좋고 고생할 때 너 때문에 고생이야 나 때문에 어? 서로 그렇게 하면서 너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헛다리 짚었고 내가 이렇게 고통해 하고서 한다면은 그 결혼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힘들다 소리를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말 초가상간에 그냥 그 입에 풀칠만 하는 그러한 가난함이라 그래도 당신만 있으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만 있으면 되라고 한 그 마음의 고백이 지금 깨진 게 문제지요. 사실 고생하고 무슨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배우자가 죽거나 그랬을 때 무덤에서 막 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남자분들은 보통 그렇게 소리하고 뭐 안 할지 모르지만은 되게 뭐라 그래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살 때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면은 저 사람이 있어서 웬수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삶도 일상생활에 많이 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그 노인 부부들이 나와서 그 뭐랄까 서로 왼수야 하는 것이 어떤 애칭처럼 그렇다 그러지만 그게 애칭이 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자여 해야 그게 애칭이지 어떻게 왼수가 애칭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습관들 그것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해요. 모두도 그렇지 않냐 얘기해요. 난 이것밖에 안 된다 얘기해요. 우리의 죄는 나의 최선으로 변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 그럼 훌륭해라고 얘기했지만 죄진 건 내가 죄 안 질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죄졌다 해가지고서 죄가 아니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이렇게 다 들춰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벌주거나 우리를 그래서 무한하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거를 아는데도 왜 우리 변명하고 왜 우리 자꾸 회칠하고 아닌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나무 뒤에 숨고 뭔가 훈장 달고 뭔가 장식 달고 뭔가 화려하게 말씀대로 산 어떤 업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 오늘은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뭔가가 우울하고 감사도 못하고 뭘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야 오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훈장 받아오라 그랬어요. 좋은 성적표 받아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를 성공해서 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랑 같이 있자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그 참 감격이죠. 정말 감격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인격체시고 감정을 가지셨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연인이 생기면 뭐가 마음에 그 달라진 것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감동도 받지 않고 뭐 하나님 모두 사랑하는데 언제나 사랑하는데 뭐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져서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은 은혜는 감사함으로 절대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 세상 천지개벽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냥 날 사랑하심이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늘 당연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노상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요. 눈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눈 안 흘기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눈을 흘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막 명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처럼 섬기시고 없는 듯이 계시고 벙어리처럼 계시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시되 내 안에서 나를 섬기시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둔합니다. 싸우기는 커녕 싸울 여구도 안 해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거듭난 자로서 살라고 그렇게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그 소욕에 따라서 소욕이라는 게 원함이지요. 그거는 욕심도 낼 수가 있고요. 자기의 어떠한 그 신념이나 그런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원트예요, 정말. 그게 우리의 의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뭐 요구당해서 하거나 계산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영광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하거나 간에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저절로 익숙되는 일은 한 번도 없고 또 우린 지금도 그게 익숙이 돼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성령이 하게 하심을 줬지 않으면은 양은 아무리 자라도 양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스스로 기뻐할 수는 결코 죽을 때까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이 하나님을 줬고 싶을 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나의 근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한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시간에 안 하고 있는 생활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괜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안 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비춤 받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는 그 죄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견 말하고 싶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싶고 내 주장을 하나님에게 납득시키고 싶은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등대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지금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내 아이디어가 필요 없고 내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에게 우리가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오늘 여기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나옵니다.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꾸지람이 나옵니다. 경계하심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우리 성경이 써진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써졌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제하는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그 제하는 작업이 뭐예요? 징계라는 단어로 나온 것입니다. 일본 말에는 이것이 이제 고라시멘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에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빼고요. 또 약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고 뭐에 견딜 수 있게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나무들은 나무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은 점점 껍질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껍질로서 그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 이파리도 다 떨어져서 오히려 더 추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새로운 그 움을 트기 위한 그 일만 열심히 합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 살리시는 그 방도는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니까 영원히 살리시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한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한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지금 몇십 년 됐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고 이만큼의 사역을 했고 모든 사람이 그 칭찬해 줄 만한 열매를 잔뜩 가졌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고 나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말, 내 잣대로 사는 그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보고 뭐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깎고 살을 깎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해주시는 그 방도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이루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은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 제단위에 올라간 재물이 왜 제 발로 자꾸 걸어와서 다니느냐고 왜 거기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왜 자기들이 궁리하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거기서 왜 자기들이 회의를 하느냐고 받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병든 것이 있고요 또 상한 것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증세는 알지만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대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도 하는 것이요, 뭐 미리 뭐 또 하는 것이요, 체력도 키우고 다 하잖아요. 맡기는 거지 우리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먹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음식은 안 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근데 그 처방은 약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그 규칙적으로 밥 먹으라. 그러면 밥이 약이에요? 아니지요. 양식이지요. 그렇지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어떤 때에만 필요한 그러한 약이 아닙니다. 보약도 아니고요. 진정제도 아니고요. 진통제도 아니에요. 성경은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살리시는 법을 가진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은 불건강한 겁니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지를 않으면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잡히고 내 감정 속에 잡히고 사람들의 말 속에 잡힙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양식으로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비춤받고 우리의 죄가 죄로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무슨 특별한 산기도 다니지 않고요, 무슨 40일 금식 안 했는데도 매일 말씀 먹고 비춤받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그리고 살리셔서 그 성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40일 금식함으로써 하늘에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를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린 아이들이 건강하기만 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멀쩡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예뻐야 되고 뭐 머리는 이래야 되고 키는 이래야 되고 손은 이래야 되고 뭐가 말이 많은 거지, 사실은 건강하기만 하면이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아이를 사랑하는 첫 그 소위 말한 바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천재가 되고 무슨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재 교육 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아프지 말고, 너 상하지 말고, 너 병들지 말고, 너 건강하라예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고,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 어려워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만 있지, 내 유익을 내가 정말 절제 있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거에 밸런스가 틀어졌기 때문에 병이 많이 있어요.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다 고쳐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수정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싫어하고 말씀한테 비춤을 받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우리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안 해요. 그것이 징계예요. 어떻게 보면 안 겪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겪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속에 굳게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죄성이 정말 그 죽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품고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고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 내 의, 내 말, 하나님의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생명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양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나를 하나님한테 피하라고 하나님한테 설득시켜서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 얘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욕에 맞춰달라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수준에는 맞춰주시지만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쳐지는 작업이 우리가 지금 징계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죠. 채찍질이라는 것.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래요? 경계하심이 먼저고 꾸지람이 먼저입니다. 말로 먼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을 열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죄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요,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또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인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지만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죄의 열매를 먹는 일은 우리가 최소한 감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 위해서 죄 짓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큰 오해예요. 지금 죄를 저도 버리지 아니하고 고집셔서 그냥 탕자로 튀어나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지멋대로 가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지쳐나가도 괜찮고 몇 번이라도 딱 길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죠. 왜? 길 잃어버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며, 그 저기 집 떠나서 탕자 돼가지고 처음에는 좋게 여기지만은 그 겪어야 되는 돌아오는 과정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실 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그냥 어떠한 그 뭐랄까 겪을 고난이나 어떤 재앙이라면 제가 대신 다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받지 않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루어지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일은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옆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안 겪어도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 인간의 고집이요, 가야 돼요. 바닥까지 부딪혀야 돼요. 그리로 가면 길 없어 해도요, 가서 딴 사람 다 가는데 왜 아니냐고, 오히려 내가 시기하는 것 같고 내가 잔소리하는 것 같고 내가 찬물 꼈는 것 같고 내가 축복 안 하는 것처럼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길이라는 것이 이 길도 저 길도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밖에 우리는 사실 생명길이 없어요. 미국 가거나 한국을 가거나 어느 회사를 가거나 어느 학교를 가거나 무슨 목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정말 우리의 어떤 고민거리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어느 길의 목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배치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것이니까 가라 하실 때까지는 뭐예요? 지금 세워주신 곳에서 주님하고 같이 매일매일 사랑을 누리고 그분 앞에 나를 다루심 받으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한테 설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언제든지 비춤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으면요, 세상도 다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보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비춰주셔서 해야 돼. 우리 세상 다 알고 사람 다 알기 원하지 말고,
아멘,
나 비춰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생각, 합하지 않은 그 마음, 합하지 않은 그 말들 하나님 비춰주세요. 비춤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떠한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골수를 쪼개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비춤받으면은 우리는 찔림받아요. 죄를 지적받아요. 무한하다 그럴까, 면목없다 그럴까, 죄송하다 그럴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베드로가 그 쳤다고는 그러한 경험을 말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계속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계속 예수님 정말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따라 살도록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그 자체로 예수님과 같은 그 같은 패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예수님의 한 몸 안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있는 그 자리 하나로 그냥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다 내 식구 삼고 내 몸 삼아서 산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아니면 그의 경험적으로나 그 사람의 그 가진 문화적으로 어려웠을까. 우리가 지금 괜히 뭐 누구 싫고 어떤 민족 싫고 어떤 사람 싫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제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제하고 그 안에 있는 독을 제하고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심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아요. 세상 의사들은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만 해도 의료 미스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나중판에 가서는 허겁지겁하는 일 많고 병을 찾아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병 중에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더 된대요. 제가 병원 다니기를 포기한 그 이유가 제가 일본에서 이제 각 어려서부터 병약했으니까 많은 병원을 그러니까 많은 병원이라는 것도 병과를요 다 한 그 종합병원에서 아무리 돌려도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저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뭐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약도 먹여봤다 저 약도 먹여봤다 이 검사됐다가 저 검사도 하는데 제게 친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 저보고 그랬어요. 병명이 모르면 편하지 않아요? 병명이 그러면 나는 그런 환자다라고 먼저 자기가 그 병 속에 진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반이 있고요. 그 또 반 중에서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또 반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또 병도 더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결국 25%밖에 병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진짜 그 75%에 아니 의사가 찾아낼 수 없는 그 반에 속한 그러한 병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야지 하는 걸로 제가 어떤 그 저의 몸에 대한 궁금증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걱정을 버려버렸어요. 시집가기 전에부터 어떻게 사나 제가 어떻게 제가 시집가나 어떻게 애기 낳나 하는 그러한 제가 지금 할머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온 거 아니지만 그러나 병에 지거나 아픔에 져서 제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 도움이 됐지요.
아멘.
매일 살려주시는 하나님, 매일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매일 내게 그 새로운 생기가 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항상 바닥이 나니까 새로 일으켜주시는 것을 가장 아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약한 거나 치우친 거나 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뭘로 고치겠어요? 정신병을 약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이 병행돼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어떠한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은 환자가 할 수 없고 약이 해줄 수가 없어요. 환자라는 것은 이미 환자잖아요. 그러나 환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면 죄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물들었던 그 습관을 우리에게서 제해내가야 돼요. 그 습관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자체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의 죄 짓는 습관, 죄 짓는 그 어떤 근원의 뿌리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감싸고 죄를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하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 주신 그 이상으로 누구 뭐 주셨어요? 성령 주셨어요.
아멘.
크리스천은 성령을 좇아서 하는 거지 이성을 좇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은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성은 결국 나의 의를 나타내고 결국 인간의 땅의 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이 이 세상의 삶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먹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안 먹히는 얘기예요.
아멘.
징계는 사랑하는 자, 자녀들이 다 받는다. 하나님이 나만 갖고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다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비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봤는데 세상의 아버지도 낳으면은 그냥 먹이고 입히고만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가치관을 주고 그렇게 아이를 말하자면은 혼자 그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의 그 아이가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옷 입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도 있고 훈계도 있고 뭐 그러한 거 있지요. 모세를 어려서 그 나일강에 엄마가 띄울 때에 그 갈대 상자에 기름 종이를 넣고 거기다 아기를 넣습니다. 그 엄마가 나일강에 애를 그냥 버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들을 드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성령 안에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그 아이의 그 운명이라 그럴까 그 아이의 길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세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 보내고 무슨 가회 보내고 무슨 뭐 보내서 세상적으로 많이 그 아이가 그 기술을 갖고 힘을 가지면 세상은 잘 살지 몰라도 그걸로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잘 살아서 세상에서 커져서 믿음이 생기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 여기면 우리가 자식에게도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가질 것입니다. 그래 어떤 그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한 일이 있어요. 애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 좋은 학교 가외시키고 뭐 저기 숫자 시키고 그림 그리게 하고 또 뭐 피아노 가르치고 그거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하잖아요.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애들부터 지금 영어 유치원을 들여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유익하다고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라는 거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악한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부모가 또 어떤 면에서 가장 파괴력도 많고 자기 자신의 그 소욕과 자기의 어떠한 한과 꿈 그런 자기를 갖다가 그 자식에게 요구하고 또 자식을 자기 소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파괴시키는 것도 또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예, 안 그러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한 거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기쁨도 행복이고 감사함도 행복이고요 즐거움도 행복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실 다 행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안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제 삶 속에 실질적인 것이었어요. 실질적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이렇게 화답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이 화답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정말 내 마음의 문이 다 열린다든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받을 때에 나의 어떠한 꿈틀거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일은 시켜서도 아니고 의무도 책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도 그분이 좋아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나도 그분이 필요하게 됐고 나도 그분이 그냥 계셔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하게 되고 뭘 했다는 거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뭐를 얻고 뭐를 얻고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사실 아무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시는 건 믿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고 있고 슬프게 살고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가 죽어서 주님 만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기 싫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요. 죽어서 만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진짜. 그리고 천국에 별별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 계시면 전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하고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고 나를 나의 그 모든 약함과 나의 그 상태를 정말 가장 잘 아시는 분, 내게 선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쓸모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장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심해요. 제가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잘해드리려고 뭐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한다가 항상 내게 감동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녹아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겪는 어떠한 일도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더 좋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하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좇아 사는 신앙생활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라는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고백을 주신 거예요. 먹을 게 있고 뭐 다 갖췄고 다 뭐가 됐고 그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상관해서 반응하는 그 나의 육체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내게서 나오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한다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해 하는 그 한마디 그 하나가 실체가 됨으로 인해서 내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계셔서 좋은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디를 가요? 아니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도 괜찮은 거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어느 나라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 누구랑 만나도 뭐를 해도 제일 문제는 뭐예요? 주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거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된다. 언제든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로 안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늘 사랑해. 늘 함께해. 내가 늘 돌볼 거야. 그러면 하나님한테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정말 제해주세요가 늘 자원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 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몰라서 못하고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상 하겠습니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만으로 살게요 하는 그 고백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만난 후에 행복했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평강했다. 삶이 항상 한 길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그냥 고백이에요. 삶에는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해요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 뭐 한 20여 년 전 얘기가 되는데 일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님 사랑해요. 그 말이 뭐 주님이 내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니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말이지요. 주님 사랑해요. 그것이 저에게 그냥 가슴이 터질 듯이 눈물이 핑 돌게 그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전할 수가 있었지요. 왜?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분이 날 사랑하심을 그 체험함으로 그것이 내 마음을 넘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넘치면 그냥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징계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비춰주고 하나님이 씻어주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제하여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독도, 때도 또 어떠한 정말 그 죄의 쓴뿌리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비추심으로써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나쁜 습성들과 우리의 모든 그 병든 것들, 상한 것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 스스로를 드리고 맡기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드렸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